기독교 초기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한 핍박,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피신을 하고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기회가 되면 알리고 전하여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목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은 장소가 카타콤이었습니다. 이 카타콤은 주후 2세기경부터 로마 시내의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 동굴에서 박해받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은밀하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언신처가 되었습니다. 초기 로마 기독교 교인들은 공동묘지였던 카타콤의 땅을 파고 지하 깊숙이 지상 로마 대로를 따라 긴 터널을 파내려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굽힐 줄 모르는 굳건하고 바른 신앙의 위력은 마침내 로마 제국의 제25대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25대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는 본래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당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오리겐의 감화를 받아서 로마 황실 안에 최초로 교회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제가. 그리고 로마 시내에 교회를 짓도록 허가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 일은 로마가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로마에서 먼저 일어나므로 기독교가 황실에서부터 로마 황제가 기거하는 황실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므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됩니다. 기독에 대해서 무섭게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지하에서조차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을 잊지 않았던 신실한 지하 카타콤 교회의 위력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정직한 책입니다.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끝부분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무리들인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침울하기 이를 데 없고 부정적이고 힘없는 모습들입니다. 이들의 지도자인 예수님은 힘없이 체포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 시신은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 사건을 본 제자들은 완전히 낙심이 되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에 관해서 다소 세밀하게 그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어찌되었든 지금은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옛날에 놀던 물인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잡으려 애써봤지만 물고기도 자기를 피해 도망가버리고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의 인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날 수 있겠다고 생각이나 듭니까? 교회가 처음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한다면 정말 곱숨을 칠 정도입니다. 비웃음이 나올 정도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대한 백마를 탄 장군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교회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아야 할 국가의 산물도 아니요 국가의 한 지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의 존재와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는 지속성에 대한 설명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권세가들이 평범하고 단순하며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여긴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모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내세울 만한 점이 전혀 없었고 유명하지도 않았으며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통신수단도 없고 선전수단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두려움과 염려, 절망과 무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겁 많고 무지하고 무식한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성천 이후 불과 200년 사이에 기독교 교회는 대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3세기가 시작될 무렵 기독교는 이미 너무나 강력한 세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계사 전체에서 가장 생생히 살아있는 역사적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사를 빼놓고는 세계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육적인 것과 마귀와 인간과 지옥의 온갖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오직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도가 나오는데 이 사도란 사람은 누구냐, 누구를 사도라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직접 받고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12명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시고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꼭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도 사도들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르침도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는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쳐졌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이것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로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와 우리 교회의 정확한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정확한 정체성은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인물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정치에 적용돼야 할 도덕사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에 써먹을 교육사상도 아닙니다. 교회는 경제 부흥을 위해 적용돼야 하는 경제원리, 경제사상인 기복사상도 아닙니다. 교회는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의 주제요, 사도행전의 주제요, 서신서들의 주제요, 요한계시록의 주제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율법의 가르침, 율법의 교훈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의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심 가르침과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사도들은 항상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의 가르침이요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사도들은 당시의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과 구별되고 거짓 선생들과 구별되고 이단들과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도의 바리새인들과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시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거짓 선생, 이단들의 공통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철학 논리와 이론을 펼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도둑질하는 도둑대들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주의에서 파생된 쉐마 교육이 그런 류의 것인데 예수 믿는 기존 가정의 신앙 교육을 비판하고 기존 교회의 신앙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세마 교육만이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부인되는 유대주의, 바리새주의의 교육이 세마이든 산마이든 다 헛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빠진 무슨 교육이든 주 예수님이 빠진 무슨 훈련이든 무슨 집단 모임이든 모두가 다 허사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앞에 언급했지만 힘이 없고 무식하고 어부들이니까 뭐 알겠어요? 급증이들이었지만은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가르친 바로 이 가르침이 있고 이 메시지가 있기에 우리들은 은혜받고 축복받은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도들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뭐 사도들이 전하면 사람들이 인사들이 뭐 3천명이 회개하고 교인이 되고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감동이 되어서 여기에 구원을 받고 이쪽으로 다 몰리니까요.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 바리새 당파들이 그냥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지 못하게 이들이 핍박을 이제 가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사도들이 갇혀있는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뜻을 생명 바쳐서 준행하려고 가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코로나19든 코로나19든 무엇이 오든지 저는 이곳에 서서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온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전의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라. 그래서 교회에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옥에서 나와서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이러느냐.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러니까 대제사장이요, 너무너무 괘씸해서 대제사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때에. 그래서 이 사도들을 매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치듯이 매질을 막 하고 감옥에는 안 가두고 놓아줍니다. 사도행전 5장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날마다 교회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회심자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재료, 유일한 처방입니다. 지난 금요일자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 감옥에 사역을 하는 거기에 달란트를 받은 장로님의 일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인데 역경의 열매 코너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30km 나무 십자가 지고 참회의 길 오른 행제들이라는 소제목이 적혀져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영수라는 사람과 행제와 같이 지내던 동료 출소자 친구와 같이 1997년 7월 7년형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경북 청송감호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이들은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지은 죄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각오로 길이 3m짜리 무게 30kg의 나무 십자가를 각각 지고 청송에서 경기도 고향 백제에 장애인 보호시설인 금빛 사랑교회까지 총 400km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걸어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청송에서 7월의 장맛비를 맞으며 목적지를 향하여 걸었습니다. 30kg과 자기들의 옷까지 여러 가지 필수품을 같이 등에 메고 30kg가 넘는 것을 등에 메고 가는데 이 십자가 행진에는 육체적 고통과 괴로움이 엄청나게 따랐습니다. 안동을 지나 문경점에 이르렀을 때는 두 사람의 발바닥이 찢어져서 도저히 더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고 옷을 깨매는 바늘로 얼기설기 찢어진 살을 대충 깨매고 계속 행진을 이어갑니다. 이제 체력적 한계에 도달한 두 사람은 하루에 이제 더 많이 걷지 말고 40km만 걷자 해서 이제 40km만 걷고 쉬고 자고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거쳐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의 큰 교회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도시의 큰 교회, 뭔가 좀 이웃을 위해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교회에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면서 이 두 사람의 사정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데 날이 어두워져서 자야 되겠습니다. 자고 쉬어야 되는데 하룻밤을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은 하나같이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큰 게 목사님들 한결같은 대답이 다음에나 재직의 결정 없이 마음대로 재워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핑계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판단하면 정확합니다. 안 재워줬습니다. 십자가 희생, 사랑, 전도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관이 없는 교회들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교회는 당회와 재직회가 성경 위에 군림하고 예수님 위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타락됐어요. 썩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온통 시가지는 십자가의 붉은 불빛으로 뒤덮여서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이 반짝이고 있는데 과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복음인 십자가 부활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십자가를 길가에 내려놓고 길가에서 이슬을 맞으며 하룻밤을 지새고 간혹 교회에서 자기 됐는데 그것은 개척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한쪽 모퉁이 방에서 잠을 패지 잘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400km의 십자가 행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진정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지금은 교회를 중심으로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한 번씩 목욕을 시켜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기사가 난 것을 제가 상세하게 읽고 참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것과 함께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2007년도에 한국의 대부흥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서울 상암운동장에서 한국교회 연합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기도 내용을 제가 대충 기억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몰라요. 여러분, 설교를 처음서부터 또 들어보세요. 보도원, 또 지난주에 설교, 오늘 설교. 이 혼란한 시대가 됐으면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뒤죽박죽 돼버리고 기존 생활이 변화를 받는 이런 큰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를 모르고 다녔던 사람들은 중풍 낙엽처럼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참 그래도 이 자리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관을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만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된 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처럼 힘없고, 맥없고, 무식하고, 돈 없고, 백 없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어째서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힘없어 보입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뒤집는 것이 아니요. 권력이 뒤집는 것이 아니요. 군사력으로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연약하고 겁 많고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기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사람마다 두어라를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된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요 권위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함께 있었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입증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 가르쳐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사와 표적의 기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기적과 표적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신실한 교사들인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사와 표적의 기적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것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거기에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많았는데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의 교인들 중에는 귀족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심지어 노예들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을 보고 또 직접 체험하고 주님께로 나와서 초대교회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니라. 다 나음을 얻었니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은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이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도 떠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므로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없던 유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차별하로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어이없는 교회 대적행위,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령 해방제를 죄인 줄도 모르고 무모한 짓을 행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도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으로 세워진 교회죠. 기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대로 바울과 신라가 교회가 없는 마게도니아 지방 첫 성인 빌립보 성의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 여종을 그에게 든 귀신으로 점을 쳐주는 무당짓을 하며 돈을 벌어 주인에게 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종인데 여종, 여자 노예인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귀신같이 치는 이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이 노예를 이제 샀죠. 노예가 점쳐서 이제 돈 벌으면 전부 주인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여종에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여자가 정상인으로 치료가 되므로 무당짓을 못하게 돼서 이제 돈을 벌을 수가 없게 돼서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했는데 갑자기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다 듣도록 소곤소곤 둘이서만 비밀리에 찬송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막 큰 소리로 그냥 날 잡아가라 하는 식으로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크게 통성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옥터는요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옥터는 엄청나게 견고하게 기초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벽을 치고 땅 밑에까지 죄수들이 간악한 죄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땅을 파고 탈출하니까 땅 파고 탈출 못하도록 감옥의 기초공사는 엄청나게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 그렇게 뒤흔들렸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큰 기진이 일어나야 옥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큰 기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 옥터가 움직인 문이 다 찌그러져서 열리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메인 것도 다 벗어졌습니다. 물론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메었던 착고도 다 벗어졌습니다. 이 기적으로 빌립보 간수장과 그의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기적 때문에. 먼저 믿게 된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간수장의 가족 전체가 빌립보의 첫 교인이 됩니다. 이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됨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사도가 있었고 그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로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므로 크게 부흥하여 갔습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크게 부흥한 초대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체험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발적이고도 심령에서 우러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재산을 바치고 집 팔아서 바치고 논 팔아서 바치고 밥 팔아서 바치고 그러면 전 재산을 농땅 팔아서 바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만하니까 어느 정도는 떼서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였다. 그 결과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몰랐고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던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안에서 믿음만 해서 기쁨과 경건함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로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배우고 사랑을 나누고 예배하는 일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초대교회는 교회 내에서 자기들만 행복해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가하는 영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을 이 말씀대로 성령 받은 교회 성도들은 전도의 권능을 받으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전하는 영이거든요. 예수 증거영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가 아무런 끊임 없이 행하여지던 교회로서 기적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였습니다. 2세기에 유명했던 사상가 셀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세기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직후에. 문서적으로 그의 글이 기독교에 대한 비평의 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평적 글 중에 가장 오래된 글이 이 셀스스라는 사상가에 의해서 비평이 됐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비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논리나 사상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부터 먼저 한다.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 왜냐하면 노예를 행자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비평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여러분 노예라고 하면은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닌 사람을 행자라고 부르니까 이 비평자가 볼 때는 불신자 비평자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것들 너무 이상하다. 저 미쳤나 노예를 갖다 행자라고 부르고 같이 얼싸안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비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노예라도 예수 믿으면 같은 사람으로 같은 행제로 불렀던 것입니다. 옛날 노예 시대의 옛날 그림들을 보면 옷을 입고 있는 노예를 그렸는데 사실은 노예는 옷이 없습니다. 빨갛은 노예를 그리기가 민망해서 옷을 입힌 노예를 그렸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옷을 주지 않았어요. 빨갛고 일을 하고 빨갛고 다녔습니다. 신발도 없었고요. 물론 잠자는 침실도 없었습니다. 동물과 같이 외양간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노예가 그랬습니다. 말을 배우지 못해서 말을 하지 못해 알아듣기만 했던 것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시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노예라는 슬레이브, 노예라는 노예의 신분은 바로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를 초대교회 교인들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비평자들의 눈에는 부도덕한 사람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귀족과 노예가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한 가족이라고 부르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친밀한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적으로 생겨난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런 노예들도 사람 취급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형제 자매라고 인정해준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어났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노예 해방이 링컨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먼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으로 유지되며 가족으로 부흥성장하여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의 봉사활동 70%를 교회가 하고 있어도 세상은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당시 사람들이 교회에 초청받아 와서 교회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우리 한국 초대 교회의 교회와 예수가 조선 땅에 얼마나 희망이 되었는지를 본국의 선교 보고를 한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이 소개하면 1907년 무오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 씨는 전에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젊은 첩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 첩을 내보내고 술과 노름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좋아하던 담뱃대도 꺾어버렸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해 앞선 1906년 7월 모리스 선교사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운산 지방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은 노비 모녀를 부리고 있었는데 이곳 법에 따르면 노비는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인근 교회에 초청받아 나와 교인이 되고 난 후로 예수를 믿고 어린 노비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가 혼인할 때 자기 딸처럼 선물을 잔뜩 마련해 주었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본국에 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전거돼서 사람들이 변화되어 갑니다. 라는 보고죠. 한국의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어 변화된 수많은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칭송을 받고 부러워하고 본보게 됐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교인이 되어야 할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인,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날마다 같이 해요. 마음이 자꾸 바뀌잖아요. 날마다 같이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가구를 새롭게 해야 되지 한번 가구했다가 끝까지 안 갑니다. 결심이 며칠 갑니까? 3일 간다고 그러죠. 3일마다 결심을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결심했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이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결심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 받고 또 마음 다잡고 또 마음 다잡고 날마다 마음을 다잡아 간 것이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한마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사도들을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던 거죠. 여기 한마음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상하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죠? 한마음이 된 교회에서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이지 아니하고 오직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 진리로 하나가 된 교회, 한 마음으로 뭉친 교회는 크게 부흥하여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줄이면, 세 마디로 줄이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모든 교인이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맹성교회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세우신 저와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신 여러분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진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덮어라, 예배 시간을 줄여라, 기도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가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었는가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다, 교육이다, 유대인들이 천재로 만든 세마 교육이 최고요, 최우선으로 하라고 교인들의 영혼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정통교회를 비판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잘못된 교회라고 정죄하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세마 교육은 완전히 잘못된 이란 사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인 주제 메시지, 즉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복음 진리를 설교했던 그 주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변종 메시지가 마치 코로나19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처럼 번져서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세상과 육체인간, 마귀와 인간, 지옥의 온갖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참된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초대교회를 봐야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 역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결합되고 합하여지고 하나가 된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교회로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 같은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내려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